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주님의 기이한 행적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서야 어찌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가 있겠나이까?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열방 중에 알리기 원하는 자들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배우게 하셔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하나님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5장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제 해설을 들으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후 바로 왕에게 갑니다. 모세는 지금 생명을 걸고 바로에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40년 전 애굽 사람을 죽인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궁중에서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설령 아무도 모세의 전과 기록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모세의 메시지는 불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권위를 무시하고 바로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담대하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5장 1부를 3절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은 다른 부분을 묵상합니다. 1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모세와 아론이 전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서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세상의 종 노릇하고 사는 사람들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나와 무관하다 하며 어떤 관계도 부인했을 텐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예배할 줄 모르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오만 신들 섬기는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사람들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도 신약에서 확인하신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 또 아무도 저희를 내 손에서 낚아채지 못하리라. 저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자보다 크셔서 아무도 저희를 아버지 손에서 낚아챌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영생을 준 백성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다. 누구도 내 손으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내게 내 백성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셔서,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을 포함한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홀대하고 대적하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내 백성이라 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철부지 아들에게 하듯이 지키고 보호하고 선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충만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기에 어떤 이유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든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은 즉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정함이 없는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 말씀 잘합니다. 아무리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멀리 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어도 나중에 깨달으면은 또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그 낭비된 삶, 그걸 가지고 야단치시지 않고 우리를 넙죽 받아들여 주시고 영접하시고 우리의 아들의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하신 후에 왜 보내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1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내게 절기를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죄된 인간은 늘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요구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광야에서 내게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애굽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목적은 이제는 그들이 광야에서 자신을 예배하고 섬기며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곧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구원하신 1차적인 뜻이 무엇인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며,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오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삶을 살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광야는 도시와 달라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광야와 고원에서 목자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단순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해와 구름과 바람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광야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광야의 삶은 감사하게도 반드시 끝나고, 끝나면 우리는 가나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1차적인 뜻을 늘 기억하고, 광야에서의 단순한 삶, 주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을 묵묵히 잘 견디고 연단을 받으므로 출애굽 1세대와 같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엎드러지지 않고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2절을 보시면 바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노라고 합니다. 바로는 이 말을 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자신이 섬기는 신보다 훨씬 힘이 없는 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의 말을 내가 왜 들어야겠냐? 이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결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노라. 영어 성경을 보시면 I will not let Israel go 하는 겁니다. 나는 안 보내겠다. 자신의 강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아론과 모세가 3절에서 더 간곡히 그리고 또 은밀히 경고하면서 간구하지만 바로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잘라서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못하게 하느냐? 가서 너희 일이나 하라. 내 일이나 하고 간섭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더 괴롭게 합니다. 벽돌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스스로 조달하게 합니다. 고통은 더 주면서 벽돌은 전과 같은 양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그 이유를 8절 9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시간이 남아 돌아서 자기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니 그런 소리 못하게끔 일을 더 시키라 하는 말입니다. 성경의 바로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상징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역사가 증거하듯이 세상에서 권세를 휘두르는 자들은 한결같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깔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깔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백성을 우습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도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한결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깔보고 예수님 말씀에 호우숨쳤습니다. 왜? 예수님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신들이 인정하는 교육을 못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같이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을 보면 한결같이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 자신들을 가만히 놔둘 때에는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과 삶이 자신들의 명예와 권위를 떨어뜨리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불의함과 위선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멸시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온 세례 요한도 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고 광야에서 세례만 주었을 때는 그저 미친놈이라고 몰아붙이고 가만히 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들의 위선을 질타하고 부도덕한 삶을 지적하자 그를 핍박하고 목을 베어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바로, 다시 얘기해서 세상의 권세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변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는 교만한 자들에게 비굴하게 아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주를 짓밟는 돼지들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귀한 하나님 말씀 그들에게 가서 아부하면서 사정하면서 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심령이 전혀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야, 가서 너희 일이나 해 하는 핀잔을 받습니다. 그저 무시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게으르다 하는 비난을 받습니다. 17절 말씀대로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하고 우리를 책망합니다. 할일 없는 게으른 자들이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자라서 수요일에도 모여서 예배 드리고 주말에도 구역회로 모인다 하고 비난합니다. 세상 일로 뺑뺑이를 더 돌려야 정신을 차린다 하고 비난합니다.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때에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고통과 핍박을 받습니다. 공직에서 잘리고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주어진 임무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지만 세상에서도 세상 시민으로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이라면 성실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교사라면 학생을 사랑하고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고객들을 공의롭게 대하고 자신이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고객을 대접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일들에 노예와 같이 몰두하고 목을 매지 말아야 합니다. 왜 세상의 많은 일들은 다 썩어 없어질 육신의 영광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잘해봐야 70, 80평생을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일로 분주하게 삽니다. 세상에서 뭔가 이루었다고 하고 존경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분주하다 못해 정신없이 미친 듯이 바쁘게 삽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단이 그들의 눈앞에 명예와 권세와 부와 즐거움을 흔들어대면 정신없이 쫓아갑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망쳐가며 가족과 친구와의 복된 시간도 갖지 못하며 잠잘 시간도 없다고 하면서 분주히 삽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성도들과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을 게으르다고 합니다. 배가 불러서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떤지 분명히 알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에 기분 나빠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이 악담해도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들은 영적으로 장님이기 때문에. 아니, 보지 못하는 사람, 너왜못 보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억울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만을 묵묵히 감당하고 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감히 우리 삶을 평가하도록 허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 듣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물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일한 심판주 되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 같이 주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행하며 살다 보면 반드시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 없는 성도들에게도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너희가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같이 비난하지 말고 22, 23절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탄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유일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만 탄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1차적인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단순한 삶을 살며 광야에서는 단순한 삶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일에 힘쓰기 원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뛰려고 하기 전에 이것을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고 천국 시민답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고통과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탄원하며 어려움과 핍박을 잘 견뎌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과 분별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